오늘은 이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절기 설교하는 것처럼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링컨시티 한인교회에 1차적으로는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또 우리 오늘 함께 축하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 그러면은 떡 다섯 덩어리 혹은 뭐 빵 다섯 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먹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뭐 적게 잡아도 한 만 명, 많게 잡으면 한 2만 명까지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요. 사업체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겠습니까? 예, 빵집이나 떡집이나 횟집이나 뭐 그렇겠죠. 예, 떡집 중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집이 있고요. 이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거두어 들었더니 얼마가 되었죠? 12광주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토렌스 근처에 가면은 12광주리 캐더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 내용 가지고 이 용어들 가지고 뭐 이름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이 사건이죠.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주제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에 두게 되고 하나는 기적에다가 두게 되죠. 오병이어에다가 두게 되면은 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은 이제 강조하는 것이 헌신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자연 법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아니 이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분이 개입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 바꾸는 것들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강조하기도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병이어로 대표되는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인본주의적인 면만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맞는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그 요소가 빠져버린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세기 초중반에 막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 말씀도 뭔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근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종교적인 광신도들, 이렇게 치부되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과학적인 시대의 미신 같은 것들을 믿는 미개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내용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예를 들자면 실제로 막 그런 막 음식이 막 멀티플라이 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눈치 보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 아이도 자기 것을 내놓는데 우리도 내놓읍시다. 그래서 꼬깃꼬깃 숨겨놨던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더니 만 명이 먹고도 남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도덕적인 교훈이죠. 어떤 교훈입니까?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내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기독교를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알지 못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의 가장 큰 위기는요, 뭐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갑자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신다 하더라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셔도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그램, 예배 다 그냥 그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극단이 있다 친다면 기적을 또 너무 강조하는 그런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은 귀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너무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그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아닙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영적인 것만이 좋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이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겁니다.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내가 기준 삼아서 구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원은 아픈 자들, 병자에게만 소용이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불렀죠. 사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누가요? 소위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 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고 같이 노다니는 이상한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은 정결법 같은 거였죠. 더러운 것과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죄인들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묻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게요, 예수님 생각하면 좋은 게 그렇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데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막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예수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저분이 하신 말씀 들으면 왠지 뭔가 소망이 생겨나고, 한 손만 한번 대주시면 아픈 병이 낫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소위 거룩하다고 했던 종교인들이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한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첫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들이 참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죠. 우리도 보면은 뭐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나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도 다른 음식 얘기를 막 합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만큼이나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먹는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위에서도 네가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to eat. 요한계시록에서는 Let him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 Take the free gift of the wate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마시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기록되어진 첫 번째와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다윗이 고백하며 쓴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결핍된 것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결핍된 것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담대히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양이 구했기 때문에. 목자님 지금 이때는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양이 그렇게 요청합니까? 아니요. 목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이때의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때의 양이 무엇을 원할지.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것을 다 때를 따라서 베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 목자가 가장 먼저 돌보는 것이 뭐죠? 양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는 먹을 거 아닙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골프 치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면서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 이렇게 그린이 필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를 채우는 것이 그저 쉬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풀밭과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 양식과 음료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5절 바로 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뭐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잔치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라고요?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마치 그런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 그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엄마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밥부터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가장 선대하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상한 아저씨처럼 아주 아주 무정한 무슨 고용주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놀라운 능력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결박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먹을 것이 없어 보이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8편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발끈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거기는 영적인 땅이야. 거기는 늘 예배가 있는 곳이야. 거기는 뭔가 신령한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건져내의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보이지 않고 마실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원망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심정과 성품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식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쫙 베푸신 다음에 자,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됐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여기에 앉게 하라 해서 앉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먹기 위해서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먹을 때 옆으로 기대서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완전 잘못된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것도 이쪽 면을 앉지도 않고, 예,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게 앉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저 사람들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좀 쉬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저녁 메뉴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앉은 언덕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아시고 또한 돌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신뢰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다 더해줄게. 이게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내가 다 챙겨줄 거야. 너는 중요한 것,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분을 한 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미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앉으려니와 같은 뜻, 같은 단어입니다. 즉 식사를 하기 위해 기대어 앉으려니와. 천국의 모습도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그 그림이 천국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아이 씨, 안 기분 나빠, 천국 안 가. 왜? 아, 저 김집사 가는 천국 나 안 가. 가면 김집사 있어, 나 안 가. 그러면 이상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식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너희가 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청하죠.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얼핏 들으면은 제자들의 요청, 즉 마을에 가서 저들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배고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지 않으셨어요.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생색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빈말입니다. 말만 번질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저들로 하여금 산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가서 그런 걸 사 먹겠습니까? 아, 그 언덕 내려가면은 무슨 뭐 중국집 있습니까? 뭐 DQ가 있습니까? 뭐 뭘 먹겠습니까? 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 저들로 하여금 보내서 가서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굶더라도 우리 앞에만 없으면 좋겠다. 왜? 눈에 보이면 자꾸 밟히니까, 부담이 되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행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느 이렇게 뚱뚱하고 체격 좋은 남자가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사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왔냐면은 이 사모님이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 도와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막 애틋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사모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9명이나 있는데 다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게다가 500불이나 되는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 온 가족이 이 차가운 거리로 다 쫓겨날 형편 놓였습니다. 사모님, 이 불쌍한 가정을 위해서 좀 당장 좀 돈을 좀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사모님이 들으시고는 아, 사정이 너무 딱하네요.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당신은 어떤 관계이시길래 오셔서 저한테 간청을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 제가 그 집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내가 집주인인데 렌트를 못 받으니까 온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돕고자 찾아온 거라면 아, 본인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했겠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지만 착하지만 돈 없는 사모를 찾아와가지고 아, 저 사람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과 애정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형제를 보면서 아, 딱하시군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자매를 붙들어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십시오. 가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원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신 데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도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복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여전히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 누군가 해주겠지, 정부가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결국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의인들이 너무 적어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도 저번에 한번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경주에 있는 그 최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로부터 400년간 만석부잣집입니다.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집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내지는 집안의 교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의 진사는 초시 합격자가 진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양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가지고 그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와 정쟁에 쓸데없이 휘말리지 말라.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 집안의 가훈 같은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절대 만석 이상을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최씨 가문이 불을 쌓기 시작한 것은 빠르게 이양법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벽실을 논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모판에다가 모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옮겨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모판에다 심는 동안에 이쪽 비는 논에다가는 보리 같은 것들을 키우는 이모작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경주 일대에는 매물이 나오면은 소작농들이 누굴 찾아오냐면 이 최의 부잣댁을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최부자는 땅을 살 때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을 사들여가지고 만석군으로 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요 좀 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절대 만석 이상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만석을 넘을 경우에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작료도 훨씬 낮춰서 받았습니다. 다른 부잣집들이 수확량의 한 70% 정도를 받았다면은 최부잣집은 40% 정도 그것만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수확의 혜택이 소작농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전라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석 이상의 소장료는 늘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장료를 만석으로 딱 고정해 놓으니까 이 땅이 늘면 늘수록 최부잣집의 소장료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최부잣집이 부유해지면 소장농들도 그 곳간도 덩달아서 막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들은 이 최부자가 하나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질도록 막 땅만 났다고 하면 다 와서 엿다가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팔 땅만 나오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죠. 그러면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내놓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년에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년에 곡간을 풀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들이 없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하라. 이게 그 최진사 집의 또한 가훈입니다. 우리 집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하라. 백리면 40km 아닙니까? 주변 사람이 다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재물 움켜쥐고 있어봐야 무엇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곡간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만 잘 사는 것이 부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매년 천석은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떼놓고 또 천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놓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존경을 받죠. 그때는 복음도 들어가지 않아서 크리스천도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칙들을 잘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본래적으로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주는 교회였습니다.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한국 역사가 암울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가 힘들고 가난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회보다 앞서서 배우는 것이 있었고 학교 설립을 통해서 인재 양성과 또 자선단체의 설립을 해서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간에 교세 경쟁이라도 하듯이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거부하는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나쁜 것 이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불의하든지 부패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의 축복만을 사모하는 기복신앙적인 자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의 교인들은 좀 많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로부터의 존경은 떨어지고 사회 속에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국가적인 일에 교회의 소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 내면은 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물떠온 하인만 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떠서 가는 도중에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이제 빈야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2년도 더 됐죠. 이 교회에서 옆에 뭔가 뚱땅뚱땅 짓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옆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빈야드 교회가 푸드 팬츄리 그래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푸드 팬츄리를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좀 재주가 있고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시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렌티어하고 내가 물어봤죠. 돈이 있느냐 했더니 버짓이 없대요. 버짓이 없지만 그냥 일단 필요하니까 시작하고 그때그때 돈이 생기면 재료 사가지고 또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년도 더 됐죠.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일날 우리가 그 주일 나온 헌금을 다 저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 교회가 뭐 돈도 없는 교회가 뭐 누굴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교회잖아요. 그들이 지금 뭔가 필요가 있어서 뭔가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뭐 그 주일날 헌금이 얼마 나온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또 몽땅 드리기로 또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마음 가운데 아 이번 주 헌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주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만큼의 여력이 안 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믿습니다. 저 사역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달리는 어카운트에 우리 링컨시티 하는 교회도 꼬박꼬박 적립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되는 일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링컨시티 와가지고 여기 목사님들이 참 저를 좋아하시고 막 축복해 주세요.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럽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서로 기회가 있을 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인가요? 어떤 목사님 좀 덩치 크신 분인데 이분이 암수술 받으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막 좀 어려워하시길래 목사님들이 침대도 필요하고 다음에 좀 흔들 의자도 좀 필요하고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안 쓰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침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중고를 해드리기보다 새 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새 거를 사드렸습니다. 근데 킹 사이즈예요. 그것도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를 자기는 쓴다고 프레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렵게 수소문해서 구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볼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그러신지 모릅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돈을 좀 드렸죠. 저희 가정으로서도 굉장히 큰 돈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저 장례식에도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 모임을 하는데 나이 많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난데없이 한국에 가족들이 있냐, 뭐 친척들이 있다. 가족들을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러면 좋은데 뭐 그렇다 했더니 뭐 이분이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갑을 빼내더니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좀 돕고 싶다. 나중에 가서 한국 가서 가족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전 재산이 아니죠. 지갑에 있는 모든 돈 얼마였죠 그때? 25불을 모든 돈 다 빼서 주셔 25불을 주셨어요. 1불짜리.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신 그 늙으신 백인 목사님이 뭐 우시면서 지갑에서 그걸 빼서 주시는데 돈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신 또 울었나요? 네, 같이 울었어요. 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방식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내가 통로가 되고 내가 핑계하지 않고 내가 책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